덥고 덥지도 않은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매우 불편하고 쑥스럽지요.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홍익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글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짧은 한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준비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여신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한 순서 한 순서 집중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틀림없이 큰 감동이 임할 것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뜻깊은 시간, 감동적인 시간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시간, 뜻깊은 시간이 되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양기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정담담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홍익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추수 때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래전서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이코스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보다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임을 모두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더 기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처음 나온 오이코스님들이 참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일평생 살면서 최고의 기쁨임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는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3주 동안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로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녁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함께 은혜 받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 마귀에 눌려 있었던 것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증으로 올려드리는 김경순 권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는 권사님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온 아버지 하나님 오이코스님들이 꼭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카리스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과 단위 중찬당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그 찬양이 주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찬양임을 알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과 찬양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꼭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나눔이 되겠습니다. 김경순 권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오면 좀 긴장하고 떨리거든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범성 교구 김경희 B사랑방 김경순 권사입니다. 저는 경북 예천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40포 남짓대는 작은 마을인데도 교회가 있어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작은 시골에서 지내왔고 이후 성장하여 객지로 나와 생활하면서 무늬만 교인인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결혼생활, 크지 않은 집에서 시부모님, 이혼한 신우, 남편과 딸 셋, 이렇게 여덟 식구나 뒤엉켜 지내야 하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선생님을 했습니다. 학습지 학생들이 많다 보니 밤늦게까지 끼니를 거르며 일을 감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반갑지 않은 손님인 위장병과 담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담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먹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위가 뒤틀려 그 어떤 음식도 삼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그래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장은선 집사님의 아이들을 학습지 선생님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 댁에 갈 때마다 장은선 집사님은 저만 보면 늘 교회 자랑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행복하고 사랑이 많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네, 참 행복하시겠어요, 영혼이 전혀 없는 말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집사님이 제게 자랑하는 교회 이야기는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저렇게 행복한가?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는 많이 다녀봤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아직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외로운데 뭐가 그리도 행복한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장은선 집사님은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라고 바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겠노라고 대답하고는 우리 호위교회로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호위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가보았지만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였습니다. 마치 경북 예천 친정에 와 있는 듯한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변 상황을 보고는 서울에 있지만 시골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주변 상황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제게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알아주며 위로해주는 사람도 교회도 없었는데 우리 호위교회는 정말 달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주님이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경수나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지 고생 많았어 내 딸 이제는 괜찮아 괜찮아 다 좋아하실 거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와 같은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는 우리 호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로 마음먹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익교회 한 가족이 된 이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사랑의 순례라는 것도 참여했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처음 느꼈던 그 따스한 감동과 감격은 계속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경우 하게 되었습니다. 굴곡지고 힘들었던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매 순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를 따라 서울로 교회 오게 되었고 제가 만나고 느꼈던 주님의 손길을 똑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은 제가 우리 홍익교회에서 예수를 만남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회복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영혼의 기쁨이 먼저 회복되었고 육체적으로도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위장병, 가슴이 있던 큰 혹, 엄청 높은 간 수치, 저혈압 등 고질병과 같은 질병들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로 드는 자격지심, 매 순간 느꼈던 외로움, 슬픔 등도 완전히 사라졌고 심지어 까칠했던 성격까지도 점점 다듬어져 갔습니다. 홍익교회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받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게 어려움과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은 항상 새로운 형태로 저를 찾아오지만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깊은 한숨과 걱정 대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가져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건 당장에 또 어떤 건 아직도 그대로지만 제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 확실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전 늘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오이코스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따뜻하고 인정 많고 사랑이 넘치는 홍익교회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제가 힘을 모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난 또 직접적인 경험, 체험적인 경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비장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다리 중창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7쪽 근처입니다. 본문을 띄워주세요. 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에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돼지감기, 즉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휴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휴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새는 물론 오리까지 또 닭고기도 먹기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약 4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홍역을 치뤘습니다. 전 세계 230개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7억 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망한 사람 숫자만 7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부끄러워서 죽은 사람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스나 조류독감이나 신종인플루엔자나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질병입니다.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2006년에 후안만이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 티켓을 들었습니다. 그냥 무료로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냥 안아드리겠습니다. 프리허그라고 하는 티켓을 들고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를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프리허그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냥 안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티켓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다가오면 그냥 꼭 안아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기고 포옹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에 사무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유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은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90% 이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외로움 때문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불면증,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심지어 감기까지 그 깊은 원인을 외로움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환각제, 또 과식, 정신질환 등이 이미 외로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마다 한 50만 명이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자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1917년에 영국 정부가 주관 외로움 문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외로움 문제 대책위원회, 특이하죠? 네. 이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이 한 사람의 내면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하면 외로움에 빠지게 되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몸에 고통을 준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외로움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정부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국방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부 그런 것처럼 영국에서는 2018년에 외로움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외로움부 장관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뭘 말합니까? 이제 외로움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고 지역사회의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치명적인 보편적인 질병을 꼽으라면 이 외로움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1957년에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까지 68회째 진행되고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미인 대회입니다. 어느 대회죠? 예, 미스 코리아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여성들은 다 한 번쯤 참석해 본 적이 있는 분 같아요. 예. 한국의 여성 중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 출신들 중에서 90% 이상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해서 열등감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코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한두 가지 이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이나 과기대나 포항공대 학생들을 만나보면 다들 하나같이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 성적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외모 때문에 그렇고 성격 때문에 그랬고 대인관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가정환경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학생들이 있고 전공 때문에 혹은 외국어 실력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농구 실력이나 게임 실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가족이 언젠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으로 고집이나 아집, 독선에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과도한 사치를 하고 과대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물러나 버립니다. 또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나 나폴레옹은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쟁광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출발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등감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마음의 병이고 생활 곳곳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치료가 됩니까? 열등감이 치료가 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열등감이 치료될까요?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내 외로움이 치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치료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열등감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 내 가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날 때 외로움이 치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질병인 이 외로움과 열등감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길은 나의 가치, 내 소중함, 내 존귀함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격려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힘을 받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극동지방이라고 하죠. 극동. 아시아의 동쪽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와 말의 어순이 같고 문화적 공통점이 좀 있는 나라,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죠? 예, 터키에, 터키죠. 터키가 바로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근데 이 터키에 있는, 튀르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톱카프 궁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궁전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이 터키의 튀르키의 조상들인 오스만 투르크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적이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를 지배할 때 역대 황제들의 보물을 모아놓은 전시관이 톱카프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계에 진귀한 물품들이 많아요. 유럽의 물품, 아프리카의 물품, 아시아의 물품이 많아요. 예. 동서 무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참 신기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진귀한 도자기, 예, 도자기. 도자기가 2만 개가 넘어요. 2만 개.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게, 대단한 게 의자가 있는데, 술탄, 황제가 앉았던 의자인데 뭘로 만들었냐? 황금으로 만든 의자예요. 황금 100kg. 안 놀라시는구나. 황금이 100돈도 아니고요. 황금 100kg. 황금, 순수하게 황금으로 만든 의자. 와, 그런 의자가 있어요. 예, 황금 의자.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예. 감동은 받지만은 그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몰려가서 막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다 보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크기가 우리 좀 자두, 좀 큰 자두 있죠? 큰 자두. 아가들 주먹만한, 예, 다이아몬드. 혹시 옆에 있는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목걸이 목에 긁어온 분이 있는지. 예, 86캐럿짜리. 아기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탁 모여듭니다. 예.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스푼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어느 날 어부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뭔가 반짝반짝이는 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유리 만드는 재료구나 싶어서, 반짝이니까 유리 만드는 재료인 줄 알고 그걸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예쁘거든요. 그래서 보석 가게에 가서 그냥 유리지만은 팔아야 되겠다 해서 보석 가게에 갖다 주면서 이거 얼마 줄 수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 가게 주인이 흑심을 품었어요. 에이, 그냥 요거나 가져가라고. 그래서 숟가락 세 개를 준 거예요. 숟가락 세 개. 숟가락 세 개 갖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 주셨는데 그것까지 그것 가지고 숟가락 세 개 얻었으니까 기분이 좋아 가지고 막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보석의 이름이, 숟가락이 영어로 뭐죠? 스푼. 그래서 스푼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86캐럿짜리 스푼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 그 스푼 다이아몬드 뭐예요? 주인이 그 가치를 모르고 숟가락 세 개 주고 바꾼 그런 다이아몬드란 뜻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어부처럼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얼마예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제 산부인과에서 나오게 되겠죠? 계산할 때 뭐라 그러죠?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 다 마치고 장례 비용을 계산할 때 뭐라 그러죠? 얼마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얼마예요? 라는 소리를 듣고 태어나고 평생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배추는 얼마예요? 수박은 얼마예요? 시계 얼마예요? 옷은 얼마예요? 파마 얼마예요? 그러다가 얼마예요?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얼마예요? 예. 세상을 보면 사람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돈 몇 푼 얻으려고 시계 하나 뺏으려고 사람을 죽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요. 돈 몇 푼 얻으려고 식물에다가 농약을 마구 치고 아이들이 빨아먹는 장난감에다가 해로운 걸 칠하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사람 목숨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온 천하.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실천해 보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을 만큼 자신의 생명을 바꿀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 주변에 누가 아프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내가 많은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1억을 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1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심장까지 떼어줄 수 있다. 그 사람은 내 심장,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버리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실 만큼,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 대신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 가치는 얼마예요?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기꺼이 자신이 대신 죽으실 만큼 당신은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 생각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 판단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혼자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릴 수 있구나. 내가 혼자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나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열등감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실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열등감을 이겨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는데 세리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세리인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매국노라고 그래요. 매국노. 우리도 여러분 친일파 매국노라고 부르죠. 그죠?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피를 뽑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불러도 삭개오 집에 오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마치 자기가 혼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그런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스스로 늘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는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 외로움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악몽이었고 매일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삭개오 안에 있는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때 삭개오 안에 있던 뿌리 깊은 열등감도 바람에 날려가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글입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환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예 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바라는 여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간증하셨던 김경순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서글펐던 그 열등감, 바람이 날려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은 깊은 우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다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가끔 사람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물에 빠지면 미끄러워서 혼자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막 돌멩이를 가지고 막 벽을 두드려요. 누가 들어나? 날 좀 살려달라고 막 두드리죠. 예,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여기 소리가 나네? 사람이 빠졌나 보다. 아니,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롭지 않은 척, 내가 아무리 열등감이 없는 척 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그 우물에서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애타게 벽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외로움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열등감 때문에 네가 얼마나 슬프게 하루하루를 사는지 내가 안다. 사람을 만날수록 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줄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간다 그랬는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애야, 내가 여기 있단다. 애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슬픔을 알고 네 고통을 내가 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모든 열등감이 녹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마음을 열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면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저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의 외로움을 녹여 주십시오.
저의 외로움을 녹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분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 안에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아가들이 병원에서 보통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를 알아보죠. 엄마 안녕 아빠 안녕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에요? 언제 알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몰라요. 엄마 아빠인 줄 몰라요. 태어났지만은 몰라요. 이제 먹고 싸고 울고 반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자라가면은 엄마 빵긋 아빠 빵긋 엄마 아빠를 알아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다면 분명히 오셨어요. 처음에는 안 느껴져요. 근데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왜 저 찬송을 들으니 눈물이 나지? 왜 저 성경이 믿어지지? 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믿음이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들어오실 때 카드를 하나 받으셨죠? 그죠? 그 카드에다가 여러분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걸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지금 혹시 볼펜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카드를 지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작성하실 동안에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광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광고를 듣겠습니다. 홍익교회 성도님 광고입니다. 자, 오늘 초대한 오이쿠스들이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꼭 선물 받아가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문화관입니다. 지하문화관에서는 오이쿠스들을 위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행복한 천의 환영주의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예, 선물은 또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세요. 네. 단일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간증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할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카드에 이름을 꼭 적으시고 개인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어린이 단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은 유년부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단일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일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하루 종일 가정 예배 단일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저녁에 단일 기도회로 8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익 아기 학교 주간으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강정은 교수님이 오셔서 긍정 훈육의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입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님들 누구나 환영하니까 많이 오셔서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혜를 얻는, 정보를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영어 전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국말 잘 하면 됩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성동시창 목사의 부부 수양에 사흘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균 형제, 김혜지 자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가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작성하셨습니까? 예, 작성하신 분들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나가실 때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귀하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만나주셔서 저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열등감을 치료해주시고 모든 외로움들을 날려보내주시고 예수님만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홍익의 모든 권속들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함으로 주 예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오이코스들 머리위에, 홍익의 권속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